오늘은 로마의 가이사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는 여섯 개 제국이 나타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웃 나라들을 제국화시키면서 언어와 문화들을 정복해가는 이런 큰 제국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나왔던 제국은 이집트였죠.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아홉 가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홉 가지 징표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하나하나를 쳐부수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몇 번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하여서 그 시절에 떠올랐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 철병거들, 탱크들, 그들이 고대 근동에 그토록 자랑했던 인력과 군사력이 다 침몰되면서 그 뒤로 잠깐 이집트 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 적이 한번 있지만 아수르하고 손잡아서요. 그 외에는 그 대단했던 이집트가 다시는 역사에서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뒤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죠. 그런데 그 랍삭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있을 때 그 나라에 와서 그가 하는 바이링걸 여러 나라 언어를 통하여서 유대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신을 믿지 말라고 팍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건 잘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반드시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군대가 전멸당하고 천사 한 명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요세푸스는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루아침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아수르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가 커지고 제국이 커지고 대단한 강성한 나라를 만들면서 그들은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유대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을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사람들과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신을 숭배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너에게 그런 직책을 주고 이 나라를 그 시장 하나 없던 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게 해줬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남에게 주리라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고레스란 기가 막힌 사람, 죽어야 되는 그런 아이가 왕이 됐든 황제 됐든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는 에스더도 거기에가 있고 페르시아가 굉장히 부흥했는데 페르시아는 동방에서 그렇게 힘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는 자꾸만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건져서 그리스를 공격하고 그는 90일 동안을 그 전 제국에 있는 총독들을 불러서 잔치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교만했던 나라인데 3차 그리스 전쟁을 통하여 그 힘이 약화되면서 마침내 그리스가 그 보복으로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봤던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가 떠오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왜 동양에 있던 제국이 처음으로 서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양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 제국들은 모든 걸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종교도 말도 모든 걸 다 융합시키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는 그러면서 그 모든 문화와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관영과 문화와 종교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의 영향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준비할 수 있는 언어와 길과 문화와 디아스포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흩어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미리 만드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시고 왕들과 제국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나중에 부족한 그때까지 기회를 줬다 안 되면 그 나라를 뺏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유다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페르시아의 관용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다 돌아오면서 3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포로에 갔던 70년 동안 있던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는데 너무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게임이 안 되게 그냥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리고는 다 지었는데도 별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도 독립될 줄 알았더니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40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100년 동안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흩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400년 플러스 100년이면 500년이잖아요. 중간기 400년, 제자들 요한계시록까지 100년, 500년에 250년이 헬라가 통치했던 나라, 250년부터 제자들까지가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됩니다. 헬라는요, 알렉산더가 360년에, BC 360년, 중간기가 400년이니까 360년, 그리고 그 고레스가 330년에 죽습니다. 그랬다, 그 헬라가 164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야, 중간기로 보면 250년 동안 헬라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중간기를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전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헬라의 문화 속에 마지막으로 오면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을 교체할 때도 대제사장을 교체할 때도 뒷돈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이 바꾸고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유대교를 헬레니즘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 안 듣는 제사장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경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에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점령지를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 신전, 교회를 제우스 신전으로 바꿨다고 해봐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인데 그걸 안 따라가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막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냐면 어린아이 중에서 유대인이어서 할례 받은 애들 있잖아요. 할례 받은 아이를 죽여가지고 자기 부모 목에다 걸고 있으라고 막 이런 형벌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시리아 군인과 헬라 군인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막 이런 일이 너무 심해져서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왔던 유대인들 같아 안 되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게 마카비 혁명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중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164년에 로마를 통하여 헬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로마와 연결된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마태, 세리였죠. 세금 받는 사람, 로마의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모섬에 갔다. 채석장의 반모섬에 갔다.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있었다. 뭐 전도 여행 루트가 이랬다. 이게 전부 로마 제국의 길이나 로마 제국하고 연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서 1945년 일제 그 점령기에 있었잖아요.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일본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다. 그건 일본이 없어도 일본하고 영향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이 그 뒤에 로마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기간이 신약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로마를 이해 못하면 신약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이 말씀의 뜻은 로마 율리우스 가이사를 의미합니다. 로마 율리우스 가이사입니다. 로마는요, 로뮬루스라는 사람이 창시했죠. 그래서 로뮬루스란 말에서 로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뮬루스는 그 신화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데 BC 753년에 이탈리아 중부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조그마한 촌에서 시작해서 왕들이 있어서 족장이 있고 왕이 있어서 칠왕 시대를 거쳐가다 왕족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왕 아들이 어떤 유부녀를 겁탈해버렸어요.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왕이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왕을 쫓아내고 원로정, 공화정을 만들어서 우리 귀족들이 나라를 이렇게 공화정으로 같이 다스리자. 이게 칠왕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팀으로 이끄니까 로마가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쪽에 카르타고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카르타고에서 그쪽 그 이탈리아 바로 반도 밑에 돌처럼 생긴 시실리 섬을 점령하려는데 카르타고가 거기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카르타고하고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3차의 전투력을 하는데 잘 아시죠? 2차 전쟁이 한니발 전투라고 그래서 한니발이 저쪽에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코끼리를 타고 와가지고 이탈리아를 완전히 다 코끼리 말박굽으로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탁월하게 그때 로마에서는 자기들이 다 나라를 뺏기게 됐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나라 수도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한니발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 그래서 1차, 2차, 3차 카타르고의 전쟁을 통해서 전투력이 자기들이 세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북아메리카 대국 최강 국가를 만들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 카타르고 보이시죠? 저 이탈리아 구두 같은데 섬 시실리 섬 그걸 통하여 양쪽 빨간 게 카타르고인데 전쟁을 했고 한니발이 저쪽 돌아가지고 스위스 알프스산을 넘어서 코끼리로 타고 쫙 했던 이런 지도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 전쟁을 하면서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까 점령한 나라에서 노예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어떤 일부 부자들은 그 노예들을 가지고 자기 제국처럼 굉장히 부자들이 돼요. 노예들이 막 많아지니까요. 거대 농장을 하는데 자영농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가 하면 일반 평민들은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과 평민들 사이에 큰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민들 그룹이 이쪽 그룹이 있고 이쪽 그룹이 있는데 원로인 그룹이 있는데 이 귀족 그룹을 대항하려고 하다가 암살당하고 그래서 귀족 그룹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원로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들 중에서 검투사 아시죠? 검투사 이렇게 싸웠던 그 검투사의 대표가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반란을 꾀해가지고 반란을 했는데 그게 성공해가지고 그들이 막 도망가려고 북쪽으로 막 가는데 노예들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10만 명이 넘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이 우리가 로마를 점령해야겠다. 그러다 그들이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표적인 그들의 형벌 십자가형에 처하죠. 보여주시죠. 그래서 검투사들을 십자가 보이시죠. 3천 개의 십자가를 로마 들어가는 길 입구에 다 매달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귀족들 원로원하고 평민들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평민 대표 중에서 율리아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민 대표로 전쟁을 하는데 너무 잘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혜성처럼 등장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막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귀족파에서 보니까 이들을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가 위태롭겠다 그래서 소환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서 그 사람이 오면 죽여야 되겠다 암살하려고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로마에 있는데 그 루비콘 강을 지나올 때는 모든 무장을 다 풀고 이렇게 가야 된대요. 무장을 하고 오면 반역이니까 거기다 군대도 놔두고 무장도 풀고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맨몸으로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쫙 보니까 율리우스 가이사가 보니까 분명히 가면 암살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군대를 다 해체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생각하다가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가지고 루비콘강을 자기 군대들하고 넘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반란군이 되니까 못 돌아가요.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을 다 몰아내고 1인 독재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때 로마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네. 어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로마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권력을 물려받을 때는 벽돌 몇 장과 흙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왕정으로 있으면서 모든 로마 건물을 대리석으로 바꿨다. 그 정도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너무 힘이 세니까 원로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회의 중에 다 그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가장 신복인 브루투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로원 편이어가지고 반역에 가담하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 게 바로 율리우스 가이사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가이사. 예.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보다는 시저라는 말로 잘 아시죠? 시저. 예.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래서 율리우스 가이사 또 그 밑에도 다 가이사니까 가이사의 것은 할 때 이 가이사와 가이사 패밀리 그 자녀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란 말이 넘겨주시죠? 예. 안 보이시네요. 거기에 보면 가이사란 이름이 이 이후로는 로마 황제를 칭할 때 가이사라라는 칭호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율리우스 가이사 다음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옥타비우누스는 가이사의 양자인데 이 옥타비우스 누스 때 굉장히 이제 이 로마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옥타비우스 황제부터 그 뒤에 다섯 황제들이 로마를 그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이 사람 때 만들 정도로 200년간 평화시대를 가져오고 로마가 나라에서 제국으로 바꿔지는 게 바로 옥타비우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가 일대 황제다 그러지만 보통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 자기의 양자였던 옥타비우누스 때부터 이 사람이 로마의 일대 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제국을 발전시켰는데 원로원의 권리를 다 이양합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이 다 정치하자고.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존경해서 존엄한 자 이런 호칭을 줬어요. 존엄한 자 그게 아우구스투스 그 말이 존엄한 자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존엄한 황제 그 말입니다. 이름은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누스인데 우리가 그 이름이 아우구스루스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는 패밀리 네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우구스루스 가이사가 되겠죠.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때 이제 원로원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황제 제도로 이 사람 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을 때고요. 그리고 이 제국이 워낙 커졌으니까 이 나라가 끝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저 영국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뭐 이집트, 뭐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이 누수를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세금 안 내면 모르면 안 되니까 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파악, 전체 제국 인구 파악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임산부나 노약자까지도 반드시 참여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 마리아와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살던 데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베들레헴까지 갔던 이유는 강제적으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제국 전체 이 아우구스도가 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호적, 예루살렘 말구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전부 이 황제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입니다. 디베리오 티베리우스죠. 역사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죠. 가이사가 라스트네임이니까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티베리오를 테레블 이렇게 역사에서 부릅니다. 아주 테레블 황제였다. 너무 사람이 잔인하고 테레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붓 아들이었는데요. 자, 이제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라를 만들어 그 왕정을 발전시켰던 율리우스 가이사 시저가 그 왕위를 자기 양자한테 넘겨주면서 옥타비스한테 넘겨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23살인데 자기 부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딸 줄리아라고 하는 딸 하나가 있어요. 줄리아도 있고 딸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그 양아버지가 야, 너 황제 되려면 그 여자하고 이혼해.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요. 그리고는 24살 됐을 때 결혼을 누구하고 시키냐면 19살 먹었는데 유부녀예요. 그때는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그리고 3살짜리 아들이 딸린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유부녀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황제 그 자리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지고 그 얘도 이미 3살짜리가 있고 임신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살짜리 아이는 왕궁에 못 들어오고 자기 생부하고 저 시골에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새로 결혼했던 그 유부녀였던 부인은 늘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들은 또 엄마를 못 보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사는 아빠한테 아들 노릇도 시간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부가 죽고 황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티베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생부가 죽고 티베리오를 왕궁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핏줄에 연연해가지고 첫 부인하고 결혼했을 때 3살 딸이 있었죠. 그 딸 줄리아하고 자기 친구를 결혼시킵니다. 늙은 사람하고. 그래서 손주 둘을 낳는데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친피는 아닌데 요 티베리오한테 황제 왕권을 넘깁니다. 황제 왕권을 넘기면서 이 옥타비우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또 조건을 걸어요. 너 황제 되려면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는 부인하고 결혼 이혼해라. 그리고는 딸 줄리아 자기 친구한테 줘서 결혼했던 그 줄리아를 다시 데려와서 그 애하고 결혼해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핏줄을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어려서는 생부하고 살았죠. 자기 또 아버지도 아니에요. 엄마가 재혼해서 나중에 들어왔죠. 그런데 첫 아내하고 이혼시켰죠. 그리고는 그 아우구스투스에 낳았던 3살 됐다가 나중에 결혼했다 이혼해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죠. 물론 나중에 줄리아는 간통죄로 유배되고 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황제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머니 같이 못 살았죠. 황제를 아버지라고 못했죠. 강제로 이혼당했죠. 부인은 간통했죠. 첫 부인을 그리워했는데 다시 못 만나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너무 좀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이 사람이 정책을 아주 사이코같이 했어요. 그래서 테레블 티베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요.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섬에서 그냥 서류로만 문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접 대면을 안고 그냥 서류로 다 황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레블 티베리오란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황제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황제예요.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사건을 자기 황제한테 문서로만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 정치를 했으니까. 근데 이걸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잘못하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자기가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유대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이런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진 보시죠. 이 사람입니다. 티베리오. 테러블 티베리오. 성경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해요.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요. 그 뒤에 이제 세습되다 보니까 3대 칼리쿨라, 5대 네로 황제. 이 사람들은 폭군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막 박해했던. 그리고는 오현제 황제 시대가 오면서 넓은 영토, 유럽까지 영토가 있는 다음에 17대 콤모두스 황제 때 로마가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군인 황제 시대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돼가지고 50년 동안 25명 황제가 일어났어요. 50년 동안 25명 군인 황제들이 막 싸우고 죽이고 또 올라오고 이런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30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중흥기와 개혁을 완성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칭호를 받죠. 그리고 로마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저 콘스탄티누플로 터키 쪽으로 옮긴 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대 테오도스우스가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로마가 워낙 크니까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동쪽 로마를 아들 하나가 동방 황제고 서쪽 로마는 서방 황제로 아들 하나가 이렇게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설 로마가 먼저 AD 476년에 한 서기 500년 정도에 멸망하면서 로마가 그 힘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쪽 로마는 서울 로마는 그 이후도 한 1000년 더 가지만 거의 옛날 같은 로마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재밌어요. 로뮬루스 황제입니다. 로뮬루스 누굽니까? 로마를 건국했던 사람이 로뮬루스인데 로마가 망할 때 그 서방 황제 이름이 로뮬루스예요. 이상해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같은 황제 때 이름이 같은 황제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으니까 로마 제국의 돈이죠. 그 돈에는 이 가이사 로마에 이런 영향력이 있던 가이사 황제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로마 화폐로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 이 돈을 못 내요. 왜요? 십계명에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는데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헌금 대로는 하나님께 하고 세금 낼 돈은 가이사 걸로 해라 이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크리스찬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 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우리 조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 여기 시장, 주지사, 이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냥 기본 의무를 해라. 왜요? 권세는 하나님이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부모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권리를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 있는 황제, 지도자, 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의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율리우스 가이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헤롯 당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이 말씀의 뜻은 로마 식민지 유다에는 좀 특별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헤롯 증인, 헤롯 당원들은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민자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출신들인데 로마 정부를 지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온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려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로마는요, 유대를 식민지화하면서 정치적인 제도를 좀 특별하게 뒀습니다. 역할 분담을. 이걸 이해하셔야 이제 신학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유대는요, 지금 헬라나 로마, 이 헬라나 로마 이런 데는 다 신교입니다. 여러 동방서방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신들을 막 다 융합으로 믹스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 신교를 믿는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만일 이거를 거부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종교적으로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저항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유대 성전, 대제사장들, 이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돈이 많았을까요? 디아스포라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이민 정책에 의해서 또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이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세 번,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와서 번 돈에서 10분의 1을 성전에 다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한 달 동안 살면서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돈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려요. 그러니까 돈이, 재산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성전에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사에 보면 성전 안에 막 금도 숨겨놨대요. 워낙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식민지 유대를 함부로 못해요. 왜?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유일신을 믿으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그 유대인들하고도 가깝고 로마하고도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력을 이용해서 거기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가진 사람과 또 그 다음에 이 헬라 쪽에 다신교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도록 이 독특한 것을 그 인정해 주면서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분봉왕이었는데요. 로마의 황제들하고 다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관계가 튼튼했던지 그 분봉왕 직책을 자기 아들들까지 세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분봉왕을 돕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에 파견한 총독을 돕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이 세 개 구도로 유대 땅을 이끌어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면 디베료 황제가, 이제 아시겠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 분봉왕은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인들과도 가깝고 로마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어요. 근데 헤롯은요,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한쪽으로는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는데 다른 쪽으로 야욕과 허용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막 관영, 로마의 관영 제도를 하고 사람들을, 대제사장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해관계가 배치되니까 유아 살인 사건을 지시했잖아요. 얘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유대를 정치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야 로마에게도 인정받고 이 사람들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하스몬가의 그 손녀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스몬가가 로마를 대항하니까 분봉왕이 된 다음에 이혼해버리고 부인하고, 그 자기 친척들,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 그쪽 그 하스몬가 사람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반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로마하고 유대 식민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 환심을 살까 생각하다가, 아, 보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근데 70년간 재건했다는데 코딱지만 하고 벌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46년 동안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대리석으로, 로마의 대리석까지 하다 막 웅장하게, 그리고 이 성전산을 공사를 해서 두 배로 확장시켜요. 그렇게 확장시키면서 이 엄청난 성전을 다시 거기에다 세웁니다. 성전 뜰에는요, 헤로당 때 보니까 이 물 수조가 34개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조, 제일 큰 수조는 900만 리터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었대요. 겨울에는 빗물로, 여름에는 실로암 쇠물로. 왜요? 제사드리면 피를 씻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조들을 이렇게 뒀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송아지 수소 3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 환심 살려면 거기 와서 제사 드려요. 그래서 황제의 오른팔인 사람도 와서, 아그리빠가 황소 100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핏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배수로 공사를 다 해가지고 그 많은 소를 잡고 피가 흘러도 순간 다 빠지도록 그런 배수로 공사를 해놨답니다. 사진 보시죠. 자, 이 사진 보시면은요, 저 밑에 쪽에 있는 게 원래 다윗성이고 위에 네모로 돼 있는 게 헤롯 성전입니다. 거기가 원래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이 저기에다가, 지금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넘겨 보시죠. 이런 조감도 보시죠. 엄청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헤롯이 두 가지를 크게 건축을 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본따서 신시가지로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를 이 지중해 옆에 만들었습니다. 가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가이사라 굉장합니다. 호화 왕궁이 있고 큰 도시예요. 그리고는 돌 경기장이 있고요, 인공 항구가 있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옥타브누스 신전을 세웠어요.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그래서 거기 12년을 소유해서 이걸 만들고, 성전은 46년을 걸쳐서 엄청나게 지었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그 무너진 성벽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분봉왕이 있었고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정치적으로 군사를 이끄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 건 분봉왕이 했고, 로마 총독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합니다. 정치 군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요, 로마 총독이 하는 건 뭐냐면, 사형 선고를 확정할 때는 로마 총독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로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할 때는 로마 총독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통치를 하면서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군대를 두지 않고 저쪽 해변 쪽에 가이사라에 전부 로마군을 주도시키고, 그 예루살렘 갈 때는 로마 휘장이나 이런 것도 다 떼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폭동이 있고 이런 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안토니오 수비대를 둬가지고, 안토니오 수비대에서 이렇게 성전이 다 보여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거기에다 군사들을 700에서 100명을 놔둬서 밀란이나 큰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그러면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들이 오고,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로마에 길이 있으니까 연락하면 큰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안토니아 성제 수비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예, 이겁니다. 가이사라. 저게 지중해죠. 이런 굉장한 도시를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라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 100명의 대장이었어요. 중대장같이 100명의 대장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이해가 되시죠? 예,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차출할 때도 유대인들은 차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직접 현지에서 군인들을 차출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 또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로마 군인으로 가이사랴, 또 안디옥 성체 수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봉왕이 있었죠. 두 번째는 로마 총독이 있었죠. 세 번째 통치하는 힘을 이렇게 나눴는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난 헌금과 십일조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가 로마의 세금으로 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 그 대제사장들, 그 성전에 있던 거기에서 어떤 일반 사람들을 그 이렇게 재판하는 사법 체계가 있었는데 산헤들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들린 공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면 산헤들린 공회에서 다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가 재판소예요. 이 산헤들린 공회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체포하려고 체포 모임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에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 구태타나 밀란이 나서 우리가 불리익이 있을까 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모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이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 제자 한 명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은 30에 예수를 팔겠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 우리가 참여 않고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씁쓸했던 입맞춤 키스하면서 예수님에게 키스하자 그들이 잡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딱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야, 베드로야, 내가 맘만 먹으면 12군단 천사도 오게 할 수 있다. 와, 놀라워요. 아수르 때요, 그 립사계를 처분할 때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 6천 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총사령관은 6개 군단을 거스릴 수 있었어요. 3만 6천 명이죠. 12개 군단이면요, 7만 2천 명이에요. 두 군단이거든요. 총사령관 두 명이 거스릴. 예수님은요, 야,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천사 7만 2천 명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아니,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18만 5천 명을 예수님은 내가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니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원래는 유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팔아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 주셨을까요? 참 놀랍죠. 왜요? 유월절은요,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십자가 사건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유월절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든 역사가 어떻게 가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통하여 유다를 정복하고 십자가 사건과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건을 보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고 우연이 된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해롭 같은 사람, 또 정치력을 가진 어떤 세력들, 어떤 종교적으로 내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는 1500년간은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자는 성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긴 우리를